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국가 인터넷 안전 선전 주간에 중요한 지시를 했습니다.
탐구 잡지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글 전국 인민 대표대회 설립 60주년 경축 대회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중공중앙이 중국 공산당 당내 법규 제정 조례, 중국 공산당 당내 법규 규범성 문건 등록 심사 규정, 중국 공산당 당내 법규 집행 책임제 규정을 하달했습니다.
70년의 응시 성적표 식탁의 변천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외국 주재 중국 인사와 해외 중국인 화교들이 추석 맞이 경축 행사를 가졌습니다.
뉴스의 시세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최근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국가인터넷안전선전주간에 중요한 지시를 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인터넷안전선전주간 행사를 통해 네티즌들의 인터넷안전의식과 기능을 높여주는 것은 국가인터넷안전사업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인터넷안전사업은 인터넷안전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 의존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을 지켜주며 인터넷 공간에서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인터넷 안전 교육과 기술, 산업 간 융합 발전을 견지하고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 산업 발전의 양성 생태를 실현해야 합니다. 발전 추진과 법에 따른 관리를 동일시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차세대 통신망 등 새 기술, 새 응용을 힘써 육성함과 아울러 법률과 법규, 표준으로 새 기술 응용을 규범화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안전과 관리 통제를 전제로 개방 혁신을 함께 추진하고 개방된 환경에서 인터넷 안전을 보장하며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광범위한 인민 대중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2019년 국가 인터넷 안전 선전 주간 개막식이 16일 천진에서 열렸습니다.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 선전부 부장인 황곤명이 개막식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와 연설 내용을 선독했습니다. 황곤명 부장은 습근평 총서기의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정부와 발전 대세를 깊이 파악하며 인터넷 안전 관련 도전에 적극 대처하고 인터넷 안전 수호 사업에서 대중들의 주체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네 가지 견지 원칙과 요구를 참답게 관철해 인터넷 공간에서 대중들의 절실한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인터넷 안전 선전 주간 행사는 2014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선전 주간은 인터넷 안전은 인민을 위하고 인터넷 안전은 인민에 의존해야 한다는 주제로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 기간 인터넷 안전 방담회, 인터넷 안전 기술 고위층 논단, 인터넷 안전 주제의 날 등 행사도 조직됩니다.
9월 16일 출판된 제18기 탐구 잡지가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중요한 글 전국 인민대표대회 설립 60주년 경축대회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글은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자 중국 국가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을 지탱하는 근본적 정치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치 하에서 우리는 인민민주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드팀없이 견지하며 시대와 더불어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완비화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 발전의 길을 확고히 견지하며 사회주의 민주 정치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사회주의 정치 문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중국에서 어떤 정치 제도를 건립하는 것인가는 근대 이후 중국 인민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역사적 과제였습니다. 새 중국의 탄생은 인민대표대회 제도 실행에 중국 인민의 구상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 기반을 다져주고 조건을 창조해줬습니다. 중국에서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인류 정치 제도 사상 중국 인민의 위대한 창조이고 근대 이후 중국 정치 생활에 침통한 교훈으로부터 얻어낸 기본 결론이며 중국 사회가 100년 내내 격변과 발전을 겪고 난 역사적 결과이고 중국 인민이 사회의 주역이 되어서 자체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필연적 선택입니다. 중국에서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인민이 주인으로 되는 것을 보상하며 국가정치 생활의 활력과 안정, 질서를 유지하는 관건은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법에 따른 국가 관리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며 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는 근본적 제도 배치입니다.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하려면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를 보상 발전시키며 법에 따른 국가 관리를 전면 추진하고 민주 집중제를 견지해야 합니다. 입법 사업, 법률 실시 사업, 감독 사업을 강화 개진하고 인민대표와 인민군중들 연결 고리를 강화하며 인대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시켜야 합니다. 국가정치 제도를 설계하고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역사와 현실, 이론과 실천, 형식과 내용의 유기적 통일을 중요시합니다. 우리는 국외 정치 무명에 유익한 성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절대 중국 정치 제도의 근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 제도가 실시 가능하고 생명력, 효과성을 가질 수 있던 것은 바로 중국의 사회 토양에서 싹트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는 과거, 현재 이르기까지 줄곧 중국의 사회 토양에서 자라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그 뿌리를 중국의 사회 토양에 단단히 내려야 합니다. 한나라 국가 정치 제도의 민주성, 효과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주요하게 국가 지도층이 법에 따라서 질서 있게 교체되고 있는지, 전체 인민이 법에 따라서 국가 사무, 사회 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지, 인민 군중들이 제 이익과 요구를 거침없이 표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한편 사회각 측이 효과적으로 국가 정치 생활에 참여하고 있는지, 국가 결책이 과학화, 민주화를 실현하고 있는지, 각 측의 인재들이 공평 경쟁을 통해서 국가 지도체계, 관리체계에 진입하고 있는지, 집권당이 헌법 법률 규정에 따라서 국가 사무에 대한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권력 운영이 효과적인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장기간의 노력을 거쳐서 우리는 이 같은 중점 과업을 해결함에 있어서 결정적 진척을 이룩했습니다. 중국은 노동자 계급이 령도하고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독재의 국가체제,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정치체제,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 민주구역자치제도, 기층군중자치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 뚜렷한 중국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자신감을 굳히려면 우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자신감을 단단히 굳히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 발전의 길을 견제할 때 관한 신심과 결심을 증강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관건은 우리의 우세와 특점을 증가하고 확대하는 것으로 우리의 우세와 특점을 소강시키거나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부단히 추진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 제도의 우월성을 도살 발휘하며 당과 국가의 번창과 발달, 장기간의 나라 태평과 사회 질서 생활 안정에 보다 더 완벽한 제도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중공조항이 최근 개정 후에 중국 공산당 당내 법규 제정 조례, 중국 공산당 당내 법규 규범성 문건 등록 심사 규정과 새로 제정한 중국 공산당 당내 법규 집행 책임제 규정을 하달하고 습근평의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고 당 규약을 근본 준칙으로 하며 엄격한 당 전면 관리를 추진하고 규정에 의해서 당을 관리함으로써 직책 범위 내에 당내 법규 제도 건설 사업을 실속 있게 잘 틀어줄 것을 각지 각 부문에 요구했습니다. 조례를 기본 준칙으로 당내 법규 제정 사업을 잘하며 질을 높인다는 이 관건의 모를 받고 제도적인 공급 측 구조성 계약을 잘하고 제도의 전반적 효과를 형성해야 합니다. 등록 심사 규정을 참답게 집행해야 합니다. 문건은 반드시 등록하고 등록한 문건은 반드시 심사하며 착오가 있으면 반드시 개정하는 것을 견지함으로써 당내 법규와 당 정책의 통일성과 권위성을 수호해야 합니다. 규정 집행 책임제 규정을 엄격히 관찰해야 하고 각급 당 조직과 당원 지도 간부들은 반드시 엄격한 규정 집행 이념을 확고히 수립함으로써 당내 법규의 정치적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70년 전 중국 공산당은 서백파에서 출발해 북경에 이르러 첫 시험을 치른 것으로 새중국 건설의 위대한 업적의 소막을 열었습니다. 2013년 제차 서백파를 방문한 습근평 총서기는 응시를 다시 언급하면서 시대는 출제자이고 우리는 수험생이며 인민은 채점자라고 강조했습니다. 70년간의 응시 과정에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히 꿈을 쫓아 전진하며 인민과 역사 앞에서 우수한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해서부터 세상 미식을 다 맛보게 되기까지 배급표에 따른 공급으로부터 글로벌 인터넷 쇼핑에 이르기까지 초막, 복도식 주택에서 아파트 단지 지역 사회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구석구석에서 천지개벽의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종국 창건 70주년 특별기획 70년 응시 성적표 민생 변화를 조명하고 백성들의 심성을 전합니다. 오늘은 제1부 식탁의 변천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종국 창건 이후 우리나라 식품 공급은 결핍에서 넉넉하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18년 도시 주민의 인구당 평균 식료품과 술, 담배 지출은 7,239원으로 1956년보다 58.3배 늘어났습니다. 주민 식품 소비 수준이 높아진 것 동시에 소비 구조도 뚜렷하게 변했습니다. 도시농촌 주민의 식량 소비량은 크게 줄어 1956년 대비 30% 이상 적어졌습니다. 대신 육류와 알류, 유제품 등 식료품 소비량이 뚜렷이 증가했습니다. 8월에 무더위를 극복하고 장보러 나온 섬서성 함양시의 교곤충 시민은 올해 62세입니다. 그는 집 부근의 시장에 나왔다가 손에 든 고기를 보면서 일찍 배고팠던 시절이 생각난다고 감개무량했습니다. 교건충은 과거에는 한 달에 고기 2근밖에 배급되지 않았다면서 그만한 양으로 온 식구가 한 달을 보태했으니 그 고생이 오죽했겠냐며 서글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량은 인민들의 생활 근본입니다. 때문에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종국 창건 이후 직면한 첫 번째 큰 난제였습니다. 하지만 물자가 결핍하고 식량이 부족했기에 제한된 양의 배급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당시 인민들의 식탁 외에는 늘 무우, 배추, 고구마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신선한 채소도 귀했고 소금에 절인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시절 용류는 황금같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1978년 개혁개방의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농촌개혁이 실시되고 가족을 단위로 한 도급제가 나타나 농민들의 열성을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따라서 알곡 생산량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1993년 이르러 우리나라 알곡 생산량은 9천억 근을 돌파했습니다. 그 뒤로 식량과 기름 공급이 충족해짐에 따라서 근 40년 지속되었던 각종 배급표들이 서서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료식업 시장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외식이 시대의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료식협회 강준현 회장이 기억한 데 의하면 당시 중국 료식업계는 중국 요리의 표준화 재정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또 중국의 봉사 표준화 절차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사천, 안휘, 산동, 광동을 비롯한 여러 큰 요리 체계가 형성되었고 우후죽순들 마냥 중국 대지의 수많은 음식점들이 신속히 일떠서 식객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2018년까지 우리나라 전년 료식업 수입은 4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는 개혁 개방 전보다 700여 배나 더 늘어났습니다. 70년 응시 중 료식업 성적표에 몇 점을 줘야 할지 산동의 한 군중은 10점 만점을 줄 것이라며 지금 백성들은 먹고 싶은 것이면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것, 물에서 험치는 것, 그리고 겨울에도 여름의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더 이상 희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광동의 주민은 9.99를 매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설에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매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 매일매일 설 쉬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중앙선전부 등 8개 부하위원회 단위들이 공동 개최한 가장 아름다운 분투자 학습선전 활동에서 선발 추천, 군중 온라인 투표 등 절차를 거쳐 얼마 전 300명 추천 후보가 탄생했고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공시 단계를 거칩니다.
여러 지역에서 나타난 신흥의 밤경제와 새 봉사 소비 모식이 올 추석 연휴 기간 소비 승격의 새 포인트로 되었습니다. 추석 당일 저녁 항주 서자 호숫가에서는 중국풍을 주제로 한 전통 문화상품 특별 전시가 펼치됐습니다. 중국 전통의 지붕 받침 구조가 중국판 레고로 만들어졌고 한족 전통 복장과 활자 인쇄 등 문화 창작 제품들도 많은 젊은 층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최근 반 년간 중국풍이 분당 805차례 검색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2.5배에 달했습니다. 그중 50% 이상이 90년대생과 2000년대생이었습니다. 전통문화가 신흥의 인터넷 기술과 만나면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인 문사선은 새 인터넷 스타로 되었습니다. 유지우산 제작 과정이 생방송 플랫폼에 오르면서 60여만 명 팔로워를 확보했고 추석을 전후하여 한 달 사이만 3천여 개 유지우산이 팔렸습니다. 전통문화가 인기를 얻으며 옛마을, 옛민가 체험 관광도 올 추석 명절 소비의 또 다른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광동 조수 고구성의 한 옛 주택마당에서 관광객들은 송나라 시기부터 내려온 조수의 준이호 기회를 체험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낮에는 고성을 돌며 지방 특색의 음식을 맛보고 저녁에는 민박에 머물며 지방극을 감상했습니다. 올 추석 여러 지역의 소비 새 포인트가 밤 소비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도시들에서 실경 재연, 등불쇼 등 신형의 수단과 전통 문화를 결부해 추석 명절에 밤 경제를 밝혔습니다. 각지 통신원들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제2회 흥룡강성 무형문화재 공연이 이춘시에서 개막했습니다. 흥룡강 조선어방송의 류옥형 기사가 전해드립니다.
2019 제2회 흥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 행사 중의 하나로 흥룡강성 무형문화재 공연이 이춘시 회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체험과 오감 만족을 주는 신비한 무형문화재의 진수를 선보였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된 허조족의 이막한 공연을 시작으로 조선족 칼춤, 만족 무당춤과 어른춘족 머수쿤, 고급 연주와 이인전, 평극 등 지역 특색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민속예술 공연들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칼춤 암호가인 강호라 씨는 궁중무용으로 유명한 칼춤을 통해 조선족 여성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씩씩한 모습을 담아봤다고 말했습니다. 악기가 없이 설창 형식으로 표현하는 허조족의 이마칸 공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마칸은 고기잡이와 사냥생활을 하던 고대 허조족들의 희로애락을 담은 공연 형식으로 문자가 없기 때문에 언어로만 오늘까지 전해 내려오게 됐습니다. 현재 이마칸은 유네스코로부터 급히 보호가 필요한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허조족 이마칸 계승자인 오채훈 씨는 이마칸은 물론 허조족 언어를 아는 젊은이들도 많지 않다며 다행히 최근 공연 기회가 늘어나고 있게 이마칸 양성반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흥룡강성 문화관광청은 무형문화유산을 잘 보호하고 계승하며 발양하기 위해 조원성에서 대표적인 무형문화재 항목을 선택해 조원성의 각 지역과 관광지를 돌면서 공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색이 다분한 무형문화재 공연은 현재 지역 관광 가치를 높이고 세대 간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해 새로운 관광 체험 브랜드로 뜨고 있습니다.
제3기 장백산 광천수 고급 포럼이 이도백화에서 진행됐습니다. 안도현에서 최일남 기사가 전해드립니다.
일전에 안도현 당회와 정부에서 주최하고 안도현 광천수 보호국에서 협찬한 제3기 장백산 광천수 고급 포럼이 안도 중국 장백산 천연 광천수 지수 프로젝트도 동시에 가동되었는데 이는 안도 광천수 산업의 디지털 시대 진입을 상징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라 데이터 시각화의 시련은 광천수 산업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데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도 중국 장백산 천연 광천수 지수 프로젝트의 가동 실시는 안도 장백산 광천수 산업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길러 대거하고 안도 광천수 산업을 새로운 발전 단계로 떠밀었습니다.
연변 훈촌 농업특산품 총회가 명파 봉화구에 정착했습니다. 훈촌시에서 박명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전에 훈촌시와 명파시 봉화구 두 지방의 공동 노력하에 박진 연변 훈촌 유명 특산품 총회가 정식으로 명파 봉화구에 자리 잡았습니다. 동서부 관련 협력 사업이 전개된 이래 훈촌시와 명파시 봉화구에서는 농업, 교육, 의료 등 영역에서 여러 가지 형식과 차원, 경로의 관련 부축 활동을 전개해 부단히 합작 영역을 넓히고 부축 중점을 돌출해하면서 우세 상호 보완, 장기 합작, 빈곤 부축 집결, 공용 실현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했습니다. 여러 차례 고찰과 상담을 거치고 두 지방 농업 농촌국의 추동하에 훈촌시 10개 농특산 가공기업과 명파시 봉화구 7도 상업무역위원회사에서는 3자 합작 의향 협의서를 체결하는 한편 단체 형식으로 봉화구의 총 투자가 100여만 원이고 면적이 300여 평방미터인 훈촌 특산품점을 개설했는데 주요하게 입살, 꿀, 검정기 버섯, 인삼 등 농특산품을 판매하며 년간 판매 총액을 7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석에 즈음해 외국 주재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 유학생, 중국인과 화교들이 분분히 경축 행사를 갖고 중국의 번영과 장대를 함께 축원했습니다. 스웨리의 주재 중국 대사관과 국가 한어국제보급 지도소조 办公室이 14일 스톡홀름에서 중국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밝은 달을 감상하며 만리의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자 스웨리에와 중국의 친선은 깊고 한어는 친선의 교량이 되어 국경 70주년, 중국의 새 시대 등 세 가지 주제를 둘러싸고 두 나라 배우들이 함께 문예 공연을 펼쳐 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중국 대사관은 13일 리야드에서 건국 기념일을 열렬히 맞이하고 추석을 즐겁게 보내자 중국인 화교 모임을 가졌습니다. 중국인과 화교들은 보다 포만된 열정과 더 높은 열정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맞이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프랑스 전역 중국학자 학생연합회는 14일 저녁 파리에서 추석 요람선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륙과 향강, 대만 지역에서 300여 명 학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카나다 밴쿠버 지역 9개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중국 학생들은 14일 리치먼트에서 추석을 경축하고 국경절을 맞이하자 연한 모임을 갖고 나와 나의 조국, 오성붉은기 나붓기네, 나는 중국을 사랑해 등 노래를 열창하면서 국경절을 맞이했습니다. 인도-중국기업상회, 인도-중국여성연합회, 인도-전역-중국인과-화교협회, 중국유학생연합회는 15일 뉴델리에서 연합모임을 갖고 중국의 전통 명절 추석을 함께 보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 티아리크가 15일,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사우디아라비아 국가 석유회사 시설에 대한 예멘 후티 무력의 공격 행위를 규탄한다며 각 측이 최대한 자제해 정세 악화를 방지하고 국제인도주의법을 준수할 것을 호소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 압둘러 아지즈는 15일 이번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공급량이 하루당 570만 배를 줄어들었다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일부 생산량의 절반을 점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구설임 김정희였습니다.
시사 해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총리직 연임을 위한 네타냐후 총리의 세상의 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17일 제22기 의회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선거입니다. 상대적으로 조용한 대다수 당파에 비해서 네타냐후 현직 총리는 최근 한 달간 상당한 활약상을 보이며 세상의 카드를 내들고 경선의 기세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세 장의 카드 중 첫 장은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 카드입니다. 국내 우익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우익 당파 리쿠드 출신의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티나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표 모기 기본 행동으로 삼고 있습니다. 4월에 있은 2회 선거 전과 마찬가지로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 문제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네타냐후 총리는 승선하면 요르단강 산의 유태인 정착촌을 이스라엘 영토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11일에는 또 요르단 하곡도 이스라엘 영토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언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헤브론에 위치한 이브라힘 회교도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브라힘 회교도 사원은 이슬람교 성지이자 유태교 성지로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총리가 이곳을 찾은 선례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는 네타냐후 총리의 이브라힘 사원 방문이 표를 얻기 위한 모험의 한 걸음이라고 평가하며 헤브론 정착인들의 투표수를 얻고 역대로 과격 우익 근거지였던 이 부분 유권자들과 이익을 나누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안전입니다. 8월 말 이스라엘은 수리아의 이란 군사 목표를 공습하고 즉각 공습 발동을 시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늘레 수리아를 상대로 수백여 차례 공습을 발동했다고 공개했지만 공습 이후 바로 공습을 인정했던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 무인기가 레바논 상공에 수차례 진입했고 진주당과 팔레스티나 인민전선의 레바논 주둔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 여론은 이 같은 일련의 군사행동의 실질은 대선 전에 위기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네타냐후 총리의 안전면의 철권 통치자 이미지를 수립하기 위함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외교입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는 우크라이나, 영국, 러시아를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는 네타냐후 총리의 연이은 방문은 국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계 유태인 유권자들의 선거표를 얻는 외에도 자신의 외교력과 국제 무대 달인의 형상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외교 카드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장의 카드는 미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된 카드입니다. 지난번 대선을 앞두고도 미국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큰 선물을 안겼습니다.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골란 고시는 이스라엘 영토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4일 이스라엘 대선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 간 공동방어조약 체결 추진 가능성을 선언하며 네타냐후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17일 32개 이스라엘 정당과 정당 연맹이 120개 의석을 두고 경선을 펼쳤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지난번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리쿠드 그룹과 강적인 람백당이 막상막하의 힘겨루기로 각기 32개 의석수를 나누어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리쿠드 그룹이 4월에 있은 2회 선거에서 승선해 네타냐후 총리가 계획대로 연임하고 내각을 구성했지만 규정기한 내에 집권연맹을 구성하지 못한 관계로 2회 해선을 초래했고 재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매체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 1년의 종합조치로 투표수를 쟁취하며 배수진을 치고 유세를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총리 연임을 위한 네타냐후 총리의 세 장의 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성기였습니다.
중국 엄마들이 선호하는 비학 분유, 신선한 생우유로 만들어서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57년간 중국인들을 위해서 특별 제조된 비학 분유, 매년 7천만 통 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비학 분유, 중국 어린이들의 체질에 맞췄습니다.
엄마.
응?
엄만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싶다.
마라톤?
응, 그래. 마라톤에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안 그래?
네.
자, 아버지. 음? 아버지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누구나 인생의 길이